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입니다. 부활절 이후에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 제목을 참 잘 잡지 않았나요? 흥미가 생기죠? 네, 흥미가 생길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은 어떤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이제 듣기도 했지만 계속 부를 찬송 중에 하나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자, 보세요. 다윗이 이 찬양 시를 썼는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가사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깨닫게 된 건, 다윗은 이렇게 아름답게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저에게 느껴지는 것은 이런 느낌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다윗이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를 지었을 때의 상황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이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건 아름다운 표현이 아니라 절박함 가운데서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내가 기억해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서 치열함이 느껴져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요새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셨고, 나의 바위셨고, 내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석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의 인생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소환해내고 있는 그의 인생의 두려움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뿌리 되셨던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소환해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지난주에 제가 부활절 메시지를 전하면서 제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기억나세요? 부활절에 별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구절인데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사실 부활절에 제일 많이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예요. 기억나세요? 엠마오로 가는. 근데 우리가 흔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그죠? 들어보셨죠? 근데 실제 엠마오와 예루살렘 사이에는 그런 그 고도의 차이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유다 고지에 있고, 이 엠마오는 여리고, 저기 사해 분지로 내려가기 때문에 분명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한 번도 엠마오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누가복음 24장 13절에 엠마오로 가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어떤 표현을 쓰나요? 나 부산 내려갔다 올게 라고 표현하세요? 아니면 나 부산 올라갔다 올게 이렇게 쓰세요? 내려갔다 올게. 사실 이게 어떤 그 지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머릿속에 이곳에서부터, 수도에서부터 부산으로 내려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사실 엠마오로 내려갔다라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단순히 지리적인 그런 이유보다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실망 가운데 내려가는, 굉장히 디프레션 가운데 내려가고 있는 제자 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24장 13절에 그날에 라고 되어 있는데, 그날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가고 있었어요. 왜 그들은 그날에 부활하신 날 거기로 가고 있었을까? 누가복음 2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절날. 그리고 요 두 제자도 그 말을 믿지 않고 그날에 예수님 부활하신 날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자,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옆에 이렇게 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근데 그들이 지금 뭘 하고 가고 있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냥 한번 질러보세요. 무슨 얘기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그들 옆에 오셨으나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그들은 예수님 죽음과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죠.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16절,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나 그들은 슬픈 빛을 띠고 있어요. 어쩌면 여기 있는 누구의 모습일 것 같아요. 하나님 예배하러 나왔는데 부활절 다음 주일 나왔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지 않으니 우리 인생의 두려움 가운데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우리들의 모습. 다윗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는데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다윗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이냐면 두려운 하나님, 여기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경외심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경외로운 그 하나님을 그가 과거의 삶에서 기억해냈을 때 그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되고 엠마오의 제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에 보니까 성경 말씀 재밌죠? 네, 30절과 31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과 함께 세종 목요일도 지나셨고 마지막 만찬도 지나셨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 두 제자는 열두 제자에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제자라고 불리우고 있어요. 어쩌면 그 만찬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던 그 장면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죠. 아, 예수님이시구나. 그의 과거에 함께했던 예수님을 떠올리게 됐어요.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던 거죠.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 이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우리에게 떡을 떼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을 보게 되는 순간 그들이 서로 말하되 어떻게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어? 그래, 내 마음이 뜨거웠어. 그들이 간증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떠오르기 시작할 때 나에게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요새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뿌리 되어주셨던 예수님을 소환해내는 순간 다시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이 간증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는 늘 업 앤 다운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저도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막 디프레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제가 조금 우울증이 있잖아요. 우울증 있는 분들은 너무 잘 알 거예요. 우울증의 증세가 뭐예요? 우울한 거잖아요. 우울증이 우울해요. 근데 제가 갑자기 그렇게 제가 다운될 때가 있어. 우울해요. 저는 그때 제 아내한테, 제가 제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갑자기 우울하다. 이유가 없어요. 어떤 때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우울한 삶을 저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저는 뭘 하는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찬송을 많이 한다. 내 삶에 하나님을 소환해내는 거야. 아, 하나님 그때 그렇게 역사하셨지. 여러분들의 삶에 업 앤 다운이 있을 때,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무기력해질 때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다윗은 시편 18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찬송받으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야. 우리의 찬송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내 삶의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들이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유기성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설교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다른 분들 설교를 들어요. 이찬수 목사님 설교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구별이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그 이방 선지자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디프레션에 빠져가지고 저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그런 감정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그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외로웠어요. 아주 디프레션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던 열왕기상 18장에 가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굉장히 흥미로워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도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할 때도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홀로 남아있는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홀로 남아있을 때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혼자 남았으나 그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했고요. 엘리야는 저 로뎀나무 아래서 혼자 남았으나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그는 디프레션에 빠져서 그는 죽기를 구하는 자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 혹시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삶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나만 홀로 남아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만 홀로 남아있을 때에 내 삶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우리들이 기억할 때 우리들의 삶의 두려움 가운데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겠다. 얼마 전에 제가 제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요. 그날 바람이 무척 많이 불어서 비행기가 뜰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조금 저가 항공은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표를 바꿔서 제가 저가 항공을 탔어요. 타고 가는데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지, 이게 착륙을 하려고 하다가 방송이 나오는 거, 이게 바람 때문에 지금 착륙을 못하고 조금 회항해서 30분 후에 착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30분을 기다려야 되겠네. 그리고 이제 잠이 들었어요. 자는데 같이 갔던 일행 중에 하나가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은 어떡하나 봤더니 바로 잠을 자더래요. 근데 제가 일어나 보니까 착륙할 때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바람에 막 흔들리고 이러니까 막 의자를 붙잡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렸는데 저를 봤던 사람이 너무 은혜스럽더라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못 내리니까 이때가 좀 잠을 좀 자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저에게는 이상한 믿음이 있어요. 아니, 내가 탔는데 사고가 날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셔.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은 뭐냐면 내가 사고가 나서 죽을 때가 되면 내가 이제 사명 다 한 거야. 죽음이 두려운 것이기는 한데 두렵지는 않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지켜주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힘든 이 두려움 가운데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저는 다윗이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참 잘 잡으셨어요. 카피라이터처럼.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설교였어요. 이겨놓고 싸운다. 감동이 안 되세요? 이겨놓고 싸운다. 야, 이겨놓고 싸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이게 싸움의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이겨놓고 싸우는 게 싸움의 기술이에요. 싸움의 기술이 뭐예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겨놓고 싸울 수 있으면 얼마나 담대하게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가끔 이렇게 운동 경기 해설하는 걸 보면 해설자가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아, 저 두 사람이요, 막상막한데요. 저 선수가 조금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저 선수는 우승해본 경험이 있어요. 아마 이런 순간에 저 선수가 우승하지 않을까요? 팀별로 경기를 해도 해설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야, 정말 막상막하의 승부인데요. 아마 저 팀이 이길 것 같습니다. 저 팀 우승해본 경험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소화하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소화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골프 선수 중에 김인경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나비스코 챔피언십에서 30cm 되는 그 퍼팅을 놓쳐서 우승을 놓치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 선수가 결승에 가도 우승부터 계속 퍼팅을 못합니다. 해설자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저 선수가 그때 넣지 못했던 기억 때문에. 미국 선수 중에 스테이시 루이스라고 하는 골퍼 선수가 이제 2013년도에 세계 랭킹 1위까지 올라갔던 선수입니다. 찾아보지 마세요. 내가 다 확인하고 나왔어요. 네, 다 확인했어요. 그냥 믿으세요. 네, 그 친구가 2013년도에 1위까지 갔는데요. 계속해서 우승을 놓치는 거예요. 83개 대회 연속으로 우승을 못하고요. 준우승만 12번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84번째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그때 받은 상금 19만 몇천 분들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금을 허리케인으로 그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에게 전액 다 기부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그 선수가 지금까지 84개 대회 동안 자기의 발목을 붙들었던 패배감을 없어지게 했던 그 승리의 기억이 이 선수에게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우리의 믿음의 기억들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찾아왔을 때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두려움 가운데서 두려움보다 더 경외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을 때, 이제는 전설이 돼버린 2002년 월드컵의 주인공 히딩크가 우리나라 팀을 처음 맡았을 때 얼마나 많이 비난했어요. 기억나세요? 우리나라 팀들이 남미, 유럽 강호들하고 싸워서 계속 4대0, 5대0으로 졌다고요. 그런데 월드컵 본선 가기 전에 우리나라 팀들이 계속 아시아 팀들과 싸워서 4대0, 5대0으로 계속 이깁니다. 히딩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선수들에게 필요한 것은 실력이 아닙니다. 이겨본 경험입니다. 이겨본 경험을 가지고 나가 싸우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던 주님을 기억하게 되었을 때, 주님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그들의 삶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인생이 되기 시작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사울에게 쫓겨 죽음의 위협을 당하던 다윗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소환해내기 시작할 때 그가 다시 올라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죠. 그래서 시편 18편 3절에 보니까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게 NIV 영어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I call to the Lord. 내가 주님을 내가 부르는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냐? Who is worthy of praise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말로 찬양받으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내 삶에 찬양받으실 가치가 있으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고 찬양하는데 주님은 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가치가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들이 찬양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게 우리들이 찬양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겨놓고 싸울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이 분명히 믿는 거죠. 그분이 우리들 삶에 역사하신 것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오래된 우리 교인들, 잘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전화로 기도해드리고 위로해요. 아마 이 중에 전화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다 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생각나는 분들에게 이렇게 전화를 해요. 제 마음이 참 안타까운 게 그렇게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사셨던 분이 침상 위에서 움직이지 못하면서 디프레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분의 신앙의 흔적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평생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언어가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평생 동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침상 위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늙을 거예요. 아마 우리도 침상 위에서 죽어갈 거예요. 누가 이 길을 비껴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침상 위에서 마지막 길을 갈 때 하나님, 당신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두려움 가운데서 두려움을 이기는 이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여러분들 공중곡예 아시잖아요. 공중곡예를 보면 정말 환상적이잖아요. 어쩌면 저렇게 공중곡예, 허공에서 저렇게 돌고 손을 잡고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공중곡예를 하는 데는 어디도 예외 없이 그물을 쳐놓습니다. 연습을 할 때도 그물을 늘 쳐놓습니다. 놀라운 일은요, 그물이 없으면 사고가 나는데 그물을 쳐놓으면 사람들이 잘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멋있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촥 여기서 한 사람은 자꾸 한 사람은 오는데 촥 와서 공중제비를 하고 딱 하다가 손을 안 잡고 밑으로 탁 떨어지고 거기에서 다시 점프하고 탁 올라와서 손잡는 거. 이거 다 실수하는 건 아시죠? 예, 되게 떨어질 때 멋지게 떨어져서 다시 올라오는 기술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어떻게 완전합니까? 실수하죠. 아프죠. 후회되는 일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의 나락에 탁 떨어졌을 때 점프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의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렇습니다.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시나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나니 3편 3절에 다윗이 이런 노래를 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언제 이 시를 썼는지 아세요? 다윗이요,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죽음의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갈 때 다윗이 이 시를 씁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우리들의 삶에 소환해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에벤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 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 하나님은 앞으로 미래에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오 나의 산소이.
우리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원.
우리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 기억나게 하시오. 주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술을 다시 한번 수원되게 하시오. 잡아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나락에서 나를 잊지 않으셨던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다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슬픔에 눌린 우리를 주의 능하신 손으로 일으키시고 눈을 들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변함없이 함께 하신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에벤에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으시는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도 주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드려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미 주어진 승리를 따라 담대히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